어떤 그 옛날에 온천에요 이런 안내 표지판이 있었답니다. 우리 온천은 그 특별한 광물인 유황과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특히 피부병자에게 특효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온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바로 옆에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의 피부병자는 출입금지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도 이 모순에 대한 내용, 모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읽진 않았지만 이 12장 그 전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소리를 지르면서요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영접하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평안한 때 뭐 아무 일 없을 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막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붙잡히실 것이고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를 따르려면, 그러니까 나를 정말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말이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현대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말을 그렇게 부담감 갖지 않고 듣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말하는 것도 너무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주님을 따라갈 각오가 돼 있다. 뭐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질문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출석하고 뭐 저희 교회 같이 소그룹 모임, 새가족 모임도 출석하고 크고 작은 일들도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말에는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삶을 얻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의 은혜를 원하면서도 내 멍에를 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메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뒷전에서 문기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손을 들고 정말 그 감람나무 다 꺾어서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란 말, 이 말은요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어떤 그 나라의 왕이 된다는 이상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호산나는 말이 구원하다는 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기를 원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 부르고 있던 이름은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창조하신 영원하신 왕, 그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단순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왕이 하는 말을 따라야 합니다. 왕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만약에 주님을 따르거나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한다면 신앙이 모순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 한국 올해가 대통령 선거는 해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사람한테 줘요. 왜 그렇습니까? 선거가 끝나면 자신에게 어떤 중요한 직책을 기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통령이 될 사람들에게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신의 재능을 여러분 바치면서 헌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뒷짐을 지고 있다면 자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 사람의 기도를 너무나 잘하고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대통령의 임기는 여러분 한국 같으면 5년이고요. 미국 같으면 8년입니다. 물론 삼성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은 재선하고 나면 그만둡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임기 후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시민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대통령에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분 그 나라가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미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그 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진짜 얼마 있다가 없어질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것들을 따를 것인지를 이미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 보면 31절에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32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땅에서 들린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마도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예언할 것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는 그런 것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즉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텐데 이 세상이 재림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까지도 우리는 그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완전하고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나라 임금을 정말 섬기고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수년간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시오라는 그 말 안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것보다 그게 참 낫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 오시겠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죄송하게도 나중에 예수님께 악하고 게으른 인종이라는 책망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6절에 자기를 둘러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의 헬라어는 여러분 디아코네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에서 영어의 디컨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말은 집사로 여러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집사가 되다라는 말입니다. 집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시중을 드는 종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이 집사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섬기려면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종이 돼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처럼 종이 되어 섬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 되신 분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평생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종으로 사셨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제자된 우리 역시 그 주님을 따라간다고는 우리 역시 여러분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종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사셨는지를 본문 2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었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을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두렵고 답답함이 예수님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셔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여러분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속죽한 심정이었어요. 그만큼 그것은 고통이고 아픔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종이 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이 땅에서 네가 정말 그 위대한 자가 되기 원하면 섬기라고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종으로서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17장 7절 내용을 여러분이 좀 지금이라도 보시면 종이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종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수고합니다. 근데 주인은 그 종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시면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종에 대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종들도 누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거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누가 알아주거나 어떤 사례나 칭찬을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주인이 매정하다고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종의 섬김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섬기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재직분들 또 모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고 목사님이 뭐라고 해주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개개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듣든 안 알아주든 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종이 되어 섬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종으로 충성하신지를 적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말 모두 순종하고 충성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왜 가정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웃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으로 자녀를 키워야 합니까? 그 자녀가 자라서 정말 훌륭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단순히 우리만 어떤 것을 가지고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쁘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락날락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정말 우리의 일터나 정말 학교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중심이 거기서 그것으로부터 조금만 더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생활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업, 재능, 젊음, 재물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셨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사역 또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셨던 일을 주님을 섬김에 따라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전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삶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일과는 별로 관계없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불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종되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대항해서 정말 그 사회운동을 일으키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그 포로수용소에서 돌아가신 그 순교한 디트릭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적으로는 저랑은 좀 잘 안 맞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들에 대한 내용은 참 그 책에 아주 그 뭐랄까 그 아주 raw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또 섬김에 대한 내용을 이분이 그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그 강제 수용소에서 그 나치에 그 대항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얼마만큼 정말 그 직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그 이 두치익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만약 예수가 명령한다면 그가 결코 율법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곧 내가 믿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적인 아니면 의무적인 차원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은 재물에 억압받지 않고 자유하라는 요청이다. 예수께서 팔라고 하셨으면 팔아야 하는 것이 순종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행위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 단순히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께 헌금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그 말씀을 순종하시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 임명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의 각오도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신처럼 썩는 밀알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늘에 썩는 밀알로 섬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썩는 밀알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종으로서 충성하신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십자가, 하늘의 밀알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두려워서 피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 자신의 본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말 속에는 이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는 헬라어는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목숨이라는 일반적인 어떤 그 뜻 외에도 자, 뜻, 의지, 소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미워하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생명이란 그 이상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의지를 부인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의 소유, 나의 뜻, 나 이것을 부인하는 것을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마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썩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못하는 것, 저도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올라오는 나의 의, 어느 순간에 올라오는 나의 어떤 그 탐욕, 감정, 그리고 정말 이 정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더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100여 년 전에 영국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집안이 뭐 요즘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러는데 이 사람은 플라트늄 집안입니다. 진짜로요. 플라트늄 수저예요. 진짜로. 영국에서 내노라는 갑부의 아들이었고요. 영국의 명문인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수제입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의 가장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던 크리켓의 정말 스타 플레이어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 정말 그 부러움을 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의 찰스 더드라는 이 젊은이의 가정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D.L. 무디 목사님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아버지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리고 이 아들을 그 집회에 데려가서 이 아들 찰스 더드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정말 뭐 180도 달라졌습니다. 정말. 자기가 이제껏 누렸던 인기나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어떤 배경이나 아니면 집안이 뭐 플라티늄 수저를 갖고 나온 사람, 이런 거를 전부 다 여러분 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시시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만 정말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결론이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보람된 일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엄청난 재산이 이 사람에게 유산으로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받은 유산의 모든 것을 엄청난 그 부였습니다. 누구에게 줬냐면 그 미국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 그리고 그 고아원과 조지 밀러의 고아원과 허슨 테일러의 그 중국 선교 단체를 돕는 그 것으로 모두 헌금해 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아내와 함께 18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6년 동안 인도에서 또한 선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장기간 너무 자신들의 몸을 그 돌보지 않고 선교 그 사회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부가 다 중병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양차 영국으로 귀국해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찰스 더드라는 사람이 어떤 부흥 집회에 그 참석하게 됐다가 그곳에 붙어 있던 포스터를 보고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포스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식인종이, 아프리카에 있는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포스터였습니다. 당시 이 사람은, 찰스 더드라는 사람은 너무 중병에 걸려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일하면서 이 풍토병과 또 거기서 얻은 병 때문에 15년 동안 고생한 지라 몸이 굉장히 허약해져 있고 의사들도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태였습니다. 나이도 이미 60이 다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내조차도 말렸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왜 내게 이제는 쉬고 싶다는 유혹이 없겠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잠시도 쉴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픈 아내를 영국에 두고요. 그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2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을 구원하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그가 창설했던 WEG이라는 WEC라는 선교단체,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지금도 1800명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영국에서 몸져 누워있는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나와 당신이 살아야 할 다른 길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꿈, 나의 욕심, 나의 고집, 그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에 반한다면 여러분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짧은 한 생을 주님께 산 제사로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썩는 밀알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심겨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년을 믿어도 열매가 삶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맺기를, 풍성한 과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에게 아무 보상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상해 주셨는데요. 26절에 보시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충성된 주의 종으로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뭐 이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셔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목회자로 헌신했습니다. 그건 제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썩는 밀알로 심기운 것처럼 우리도 썩는 밀알로 섬기우라고, 심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시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든, 정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 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삶이 두 개라면, 한 삶은요, 여러분, 진짜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고 살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시겠습니까?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뭐 몇 살인데 여러분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지금 이 순간부터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위해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늘에 있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함부로 살다가, 대강 살다가 그냥 그만둘 인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중심을 잃잖아요. 본질을 잃잖아요.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많은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시는 제자로서 그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사시다가 주님 앞에 모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정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뜻과 계획과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주저함이 있다면 그 주저함이 결국은 여러분을 십자가를 뒤에서 간신히 느릿느릿 눈치 보며 지고 가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 그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확실합니다. 그것에 깨닫지 못하면 그것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클럽, 위원 이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재직으로 헌신하신 여러분들,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에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시고요. 이 밤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헌신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 주원 외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